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21일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총리 지명 투표가 실시되어 자유민주당 소속의 타카이치 사나의 중의원 의원이 제104대 일본대각 총리 대신으로 지명되어 취임했습니다. 일본 헌정사상 여성 총리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10월 21일 새 내각을 출범시켜 기본 방침을 각이 결정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실현, 지방을 발전시키고 생활을 지키는 것, 외교력과 방위력 강화, 이 세 가지를 3대 핵심으로 한 짧은 기본 방침 중에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조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는 같은 날인 10월 21일에 키아라 미노루 중의원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후 관방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로부터 타카이치 총리의 지시와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키하라 관방 장관의 답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도 귀국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납치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 역시도 고령이신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이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인 문제이자 그 본질은 국가 주권의 침해입니다. 타카이치 내각에서도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로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과감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이 갖추어져 있는 일본의 홈센터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생활용품이나 식료품, 건설용 자재, 약품 등 대부분의 물건을 장마당의 개인 상인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상업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역마다 크고 작은 상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생활이 무척 편리합니다. 그 많은 상점들 가운데서 요즘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바로 홈센터라고 불리우는 대형 매점입니다. 홈센터라는 말은 영어의 홈, 가정과 센터, 중심을 합친 것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의 중심기지, 즉 생활의 거점이 되는 상점을 뜻합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홈센터가 전국 각지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 성장과 함께 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로 생활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등장한 홈센터는 오늘날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점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홈센터는 넓은 부지에 대형 건물로 지어져 있으며 판매하는 상품의 가짓수도 실로 방대합니다. 생활용품, 청소기구, 주방도구, 정원 가꾸기용 도구, 자동차용품, 건축자재, 애완동물과 그 사료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센터 안에는 식당과 카페,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는 매점도 있고 휴일이면 가족 단위로 쇼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도쿄 교외에 새로 개점한 한 대형 홈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1층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일반 잡화와 생활용품, 애완용품, 건축자재와 공구 등 다양한 상품이 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목재 공작실이라 불리는 코너였습니다. 손님이 직접 설계한 책상이나 글상의 도면을 제시하면 직원이 그 자리에서 재단해주거나 함께 조립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가구를 집에 들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창조 공간이었습니다. 2층에는 각종 가구, 침대, 이불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모델방도 꾸며져 있어 상품 선택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매장이 워낙 넓어 처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웠지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피가 큰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님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에 집까지 배달해 주는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홈센터는 소규모 상점과는 달리 상품의 종류가 방대할 뿐 아니라 가격도 비교적 누군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상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매장을 둘러본 뒤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 많아 가족이 함께 쇼핑과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홈센터는 단순한 물건 판매장이 아닙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각종 자재와 도구,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소규모 업자나 수리공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조선 출신 지인의 경험을 통해 홈센터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정착한 후 여러 직종을 거쳐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홈센터를 통해 필요한 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매장에 없는 자재도 주문을 통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사 기일을 제때에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북조선에서는 개인이 회사를 세운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일본에서는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건설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홈센터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꿈을 뒷받침하는 터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북조선의 여러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내부는 입주자가 직접 완성해야 하며 건설 자재를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 없어 장마당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산 자재가 대부분이고 품종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격이 맞지 않거나 가격이 높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홈센터와 같은 상업봉사시설이 언젠가 북조선에도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생긴다면 건축이나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며 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일본의 홈센터에 대하여 저희 처음과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날에 북조선은 평양시 역도구역에서 동 방향으로 2회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좀 했고 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미사일들은 함경북도 오랑군의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점을 좀 도달했다. 예, 그런 보도도 북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북조선이 이러한 그런 단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좀 했던 것은 진짜 오래간만에 했던 것입니다. 5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을 좀 의식해서 처음으로 하는 이른바 직접 한국에 대한 경고 견제 메시지를 좀 내려고 하는 미사일 발사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30일부터는 한국 견제에서는 APEC 아시아 대변인 견제협력회의에 순회회담을 좀 개최되고 거기에 앞서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좀 방문하고 한미 순회회담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의식해서 이번에 북조선이 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할 때도 APEC 순회회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자기의 희망이라고 할까 남북 대화를 좀 다시 한번 재개할 그런 희망을 좀 간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북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북조선이 남북 대화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남쪽에 있는 희망을 좀 부정할 의미도 있었고 이번에 삼거리 미사일을 좀 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을 좀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려고 한다고 했다면은 역시 이 삼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 시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특히 10월 11일 날에 군사 팔레도 그 열병식이 있었을 때 화성 22라는 그 새로운 ICBM을 좀 등장했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험도 하지 않았던 이런 화성 22 이번에 이런 발사를 했다면은 역시 미국을 좀 의식해서 북조선이 좀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북조선이 했던 것은 탐거리 단도미사일 발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에 대한 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발사인데 너무 좀 억제되는 그런 자세였다고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를 좀 참관했던 그 북조선의 박전종 조선노동당 비서는 이 미사일 발사 목적은 자위 자제 방위, 자위를 좀 강화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역시 한국을 좀 도발하는 것을 좀 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제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까, 억제적인 자세라는 것은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좋은 의미를 좀 보낼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도발적인 자세에도 너무 좀 억제를 했다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그 긴장이 그 고조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안심할 수 있다. 북조선 끝까지 좀 계산해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마스컴의 좀 반응으로 본다면 미사일 발사도 하나 관심이 사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그 한국 방문할 때 에이펙 그런 수뇌회담 자리를 좀 이용해서 방문 점에서 김정은 점수와 그 다시 이 수뇌회담 미조 수뇌회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관심 그런 그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실현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냥 인사를 좀 오랜만이다라는 인사를 좀 할 그런 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미조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역시 내년으로 좀 돌아서 그런 가능성 미조 간의 대화나 새로운 뭔가 움직이 생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어느 때라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북조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라디오 방송 시오카제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향의 바람은 10월 27일부터 일부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새벽 2시 5분부터입니다만 10월 27일 이후부터는 새벽 4시 50분부터 방송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